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의 박재현 소장입니다. 오늘 아홉 번째 시간으로는 비행 일탈에 대해 나눠볼 텐데요. 많은 청소년들은 날이 갈수록 음주와 흡연 유혹에 쉽게 그리고 더 일찍 빠져들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 유흥업소 출입 등 일탈의 늪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75.7%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청소년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흡연자는 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소년 가출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가출 신고센터에 접수된 청소년들만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녀들의 비행과 일탈에 대하여 최은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폴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최은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청소년의 우울 이야기, 불안 이야기 이런 걸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탈 비행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 우울한 아이들, 불안한 아이들과 비행 일탈을 하는 아이들의 큰 차이가 있겠죠? 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뭘 것 같으세요? 비행과 일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 저희는 아우 애들 왜 이렇게 엇나가 이러잖아요. 그러나 얘네들은 불안하고 우울한 아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렇죠. 독립심, 호기심, 강함. 정말 다 정답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이 아이들은 힘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화나면 표현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뛰쳐나가고 이럴 수 있는 마음에 힘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잘 느껴요. 어쩌면 너무 잘 느껴서 힘들죠. 그런데 비행이나 일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못 느껴요. 어쩌면 안 느끼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말 우울감과 불안감을 만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걸 만나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안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하게 보이죠. 걔네들은 왜 이렇게 둔해? 걔네들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보이지만 생각 없이 안 살면 살 수가 없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면서 비행이나 일탈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좀 이런 각도로 이해가 됐어요. 먼저 이제 가출 얘기를 해볼게요. 가출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은 가출을 거꾸로 말하면 되죠. 네. 출가. 여러분, 가출하고 출가하고 느낌이 다르죠?
네.
뭐가 더 좋아요?
출가.
그렇죠. 출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에 높고 숭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 나는 나갈 것이야 이러고 나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출가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가출하는 아이들은 첫 번째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데모하는 거죠. 엄마, 아빠, 내가 집이 얼마나 힘든지 좀 알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가출을 한다고요. 근데 한 두세 시쯤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 자고 있어요. 코 골면서. 이거 실패죠? 데모 실패죠? 이거 괜찮아요. 그래도 데모하다가 이렇게 된 거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압박형 가출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집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서 자는 게 바깥에서 자는 것보다 편해요. 집에서 샤워하는 게 밖에서 씻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근데 왜 나갈까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얘는 집이 싫은 거였어요. 다음 유형은 뭐가 있냐 하면요. 불편감형이 있어요. 집이 바깥보다 훨씬 더 불편한데 왜 불편한가? 요즘에는요, 이혼율이 늘어나니까 재혼 가족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재혼에서 같이 산다는 거는 사실 성인 부모님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떨까요? 네. 보통은요, 서로 엄마하고 아빠가 남녀가 좋아서 자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실은 재혼을 할 때는 어떻게 만나게 돼요? 아이한테 좋은 아빠 돼줄 사람. 우리 아이한테 좋은 엄마 돼줄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편하고 친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집에 가면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네,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살아계셔요. 내 엄마 따로 있는데 왜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차지해버렸어요. 그쵸? 좋겠어요? 안 좋죠. 그건 정말 너무 신경질 나는 일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속 눈치 주죠.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너무 불편하면 아이들이 집을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유형은요. 공허감형이에요. 공허감. 집에 들어가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죠. 나 오늘 집에 가는데 문 열고 들어갈 때 나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 우리도 안 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유, 그럼요.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 아버지는 돈 벌러 해외에 나가시고 어머니는 보험회사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도 집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얘가 외동인데 늘 자기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적막하고 공허한 집에 혼자 있느니 친구 집에 가지. 그죠? 친구랑 같이 있으면 되지. 이런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함께 지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걔네들을 가출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와서 이제 흡연, 음주 이 문제를 가진 친구들은 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거든요. 왜 담배를 핍니까? 1번으로 많이 나오는 답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어우 정말 오늘 호기심으로 쭉 가시네요. 정답입니다. 네, 호기심으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인데 그냥 그건 귀찮으니까. 답하기 편하잖아요. 호기심으로. 실은요. 소속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술, 담배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끼어있고 싶으니까.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친구 집단이 술, 담배를 끊었어. 안 해 이제. 그런데도 혼자 하는 아이들 있죠. 여기서부터는 심각한 중독을 의심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어려워진 거죠. 그 아이들은 또 더 깊은 삶의 사연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탈이나 비행 문제를 접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일탈 비행을 한다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 마음을 잘 모른다 그랬어요. 예, 자기가 뭐가 힘든지, 뭐가 결핍됐는지, 뭐가 공허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물어봐 줘야 돼요. 실은. 너 어떤 부분이 채움을 받기를 원하니? 너는 뭘 좀 가졌으면 좋겠니? 부모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우리가 이런 거를 요청하지 않고요. 보통 어떻게 하죠? 얘네들이 하는 행동에 놀래가지고 윽박지르고 화내고 야단치고. 그러나 물어봐줘야 돼요. 너는 뭐가 이렇게 힘들었니? 두 번째는요. 이런 부모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 뵈요. 그러면 신경 끄시래요, 저한테. 내 아이인데 왜 당신이 나서서 그러냐고, 내비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분들 나름 최선을 다하신다고 느껴요. 그러다가 지치시더라고요. 이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들 마음 알아요. 너무너무 화도 나고, 그죠? 난 할 거 다 했는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난 이게 필요했어요 하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걸 채워주지 못했구나, 미안하구나. 부모님의 사과를 받아봐야 아이들이 자기가 느낀 거가 진짜였다는 확신이 들어요. 맞아, 내가 느낀 게 사실이었네. 그래야 점점 자기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원하는 구체적인 걸 물어보셔야 돼요. 너가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잖아. 뭐를 갖기를 원하니? 우리 집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 주셔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면 돼요. 네. 집에 좀 일찍 와주세요. 일찍 오면 되잖아요. 그죠? 나한테 정도를 벗어났다 그러지 마시고 나를 귀한 자식으로 좀 안아주세요. 좀 안아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변화는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아이들은 자기 마음을 모른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근데 여러분, 그 5장 앞에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들, 간질에 걸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로 왔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혼자 올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손을 잡고 같이 가줬어야 돼요. 지금 자기 마음이 힘든 걸 몰라요, 얘들은. 누군가는 너희가 힘들구나를 알아주고 손을 잡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줘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마음이 가난했구나. 내가 마음이 비었구나. 내가 내 힘만 믿고 나의 이 불안함을 힘과 객기로 다스리고 있었구나. 나에게 결핍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때 비로소 그 다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탈 비행 때문에 쌓인 분노는 눈물이 돼서 흘러내려야 돼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 가진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자기의 이 막혀있던 마음들을 쓸어내리면서 드디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써있냐면, 비로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막 압박감을 느낄 때, 내가 새엄마, 새아버지 때문에 불편해서 어쩔 줄을 모른 그때도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 길을 동행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른들은 손을 잡고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우리 고등부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들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는 건, 옛날에 우리 야학도 했었고요, 공부방도 했었고요, 교회가 왜 이런 곳에 시선을 돌리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데 받아주세요. 네. 또 채워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느끼면 어쩌면 공허함 그리고 상실감, 허전함 이런 것들을 먼저 수용해주는 부모의 어떤 태도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충족하려고 했었던 욕구가 무엇인지 좀 같이 찾아보는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지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아이들과 같이 상의해보고 좀 구체적인 작은 실천사항부터 한번 해보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의 행동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떤 일탈 행동을 했었지 하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아, 궁금하네요.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담배를 폈던 기억이 하나 났어요. 네. 놀라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중2 때. 제 친구 하나가 담배 두 개피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서 닭장에 가자는 거예요. 학교 뒤에 이렇게 닭장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닭장 앞에 가가지고는 담배를 딱 보여주면서 이걸 한번 펴보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겁이 좀 났는데 친구가 하자니까 그걸 또 거절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났냐 했더니 자기 오빠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오빠 거를 자기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뻐끔뻐끔하고 있는데 친구가 힘있게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빨았어요. 기침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필 교감 선생님, 저희 여자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뒷다락을 걸어다니시다가 저희를 본 거예요.
들키셨어요?
바로 들켰어요. 한 번 쫙 빨았는데 바로 들켰어요.
어떡해.
이게 이렇게 한 번 쫙 빨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굉장히 또 오빠도 저희 학교에서 진짜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학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공부를 엄청 못했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께서는 이 담배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 이 자동적 생각이 누구한테 왔어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때리시면서 공부도
물어보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는 게 친구 꼬드가 담배나 핀다고 하면서 저를 막 야단치시더니 이 오토바이 자세라 그래가지고 얘 무릎 잘 살짝 구부리고 이렇게 팔피는 그걸 40분 동안 시키시는데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제가 갖고 온 거 아니라고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제가 갖고 왔다고, 자기가 갖고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갖고 하시네요.
여러분, 일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얼마나 왔는지. 근데 제가 그때 왜, 사실 피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담배를 왜 들었을까?
왜 드셨어요?
그 시작이 친구가 하자니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가 떠올라요. 우리 몇 주 전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300원 빵 사 먹으라고 줬던 아빠의 300원을 들고 뒤에 아이들이 너 우리랑 같이 놀래? 우리한테 올래? 하면서 본드를 그 친구들을 따라 본드를 마셨다는 그 아이가 지금 제가 강의를 듣는 동안 떠올랐어요. 다행히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본드를 마시는 아이여서 참 다행이었지만 제가 그 사연 하나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아이도 친구들과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교수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불화로 제 안에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충동과 욕구가 생기면 그게 범죄일지라도 저질러서 풀어야만 그 욕구가 해소되었어요. 그 짜릿함에 중독이 되니까 물건을 훔치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물건 10,000원어치 훔쳐오고 돈 훔치고 싶으면 돈 훔치고 때리고 싶으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불량 학생이 되었고 안 좋은 짓이라는 건 알지만 딱히 죄책감이나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편하대요. 친구들이 알아서 눈치 보고 제 비유 맞추는 것이 꼭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혼자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걸 느끼지만 예전에 저도 친구 따라서 했고 또 많은 아이들은 이 행동의 시작을 친구들 따라서 하기도 하잖아요, 교수님. 네. 아, 이 아이의 사연을 보고 나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뭔가 내가 이게 안 좋은 행동인 걸 알면서도 이 행동을 함으로써 영웅이 되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느끼는 청소년들한테 네.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실은 다 영웅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히어로 이렇게 딱 슈퍼맨 네. 히어로 같아.
얘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 친구가 가정 불화 때문에 자기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사연을 시작해요.
네.
가정 불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가정에서 영웅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누구나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저는 이 아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제 큰아이가 떠올랐어요. 제 큰아이는 일탈의 아이콘이에요. 3박 4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 책에다 쓰고 뭐 방송에다 해도 괜찮다고 허락받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첫째님. 네.
그 친구도 똑같아요. 제 아이도 제가 이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계속 일을 하러 다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얘가 이제 철이 조금씩 들면서 주변엔 다 엄마 아빠가 다 있어. 저녁이 되면 저희 아파트에서 얘 이름을 불렀어요. 이거 있잖아, 경비 아저씨. 몇 동 몇 호 아무개, 집으로 귀가 바람, 집으로 귀가 바람. 아까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이 다 제 큰아이 얘기죠, 사실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밤까지 안 오는데요. 그럴 때 얘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엄마에게 나는 뭐냐 이거예요. 엄마가 도대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집에 안 오냐 이렇게 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똑같이 아이들을 같이 다니면서 PC방에 가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 불도 좀 놓고 그다음에 게임기 훔쳐가지고 다 내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나는 엄마에게 제 1순위가 되고 싶어요.
가슴 아프네요.
우리가 왜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까? 네, 내가 부모한테 제 1순위가 됐던 아이들은 남이 굳이 자기를 안 알아줘도 괜찮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하고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아들이야, 딸이야 이럴 때 얘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미 영혼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들한테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는지.
그러게요.
예, 아이고. 갑자기 제 아들 생각이 나요.
아니 교수님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은 제가 흘리고 제 아들도 아닌데.
아이, 웬일이니까.
가슴이 아픈. 그 아이가 네. 엄마에게 1순위,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되고 싶었다는 그 말이 어쩌면 그 외로운 아이들의 모든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적인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 빈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골목길 시멘트, 저희 때는 그냥 다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서 벽을 세웠었는데 벽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멘트, 거친 시멘트를 만지면 손에 이렇게 회색 가루 같은 게 묻고 그랬는데. 예, 아시죠?
네. 네.
그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외로움의 상징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골목길에 서서 빈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오빠가 올 때까지 서성거리면서 기다렸던 기억이 들어요. 누군가라도 좀 있는 집에
맞아요.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아드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 학생의 이야기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가정에서 이 아이가 한 번도 중심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 영웅이 된 적이 없었다는 거.
네.
어쩌면 이 아이의 지금 현재 행동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네.
이 아이의 그 심리적인 상황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리네요.
네. 아, 저희 아들 생각하면 눈물까지 흘려주시니까 네.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근데 좀 하나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나눠보고 싶어요. 과연 어디까지가 일탈일까? 어디까지가 일탈이고 어디까지가 추억일까? 저는 가끔 제 중2 때 생각을 해보면 해프닝이었고 이제 추억인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께서도 학창시절 첫째 말고 교수님의 학창시절에 아, 나 이런 일탈 한번 해봤다 이런 게 있으세요?
아유, 저도 술, 담배 다 해봤죠.
아, 정말요? 교수님의 고백이 큰 위로가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고백하시죠.
저는 대학 때 술 마시러 다니고 밤 늦게까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시험 공부하면서 역시 음주 공부가 최고야. 이랬답니다.
아, 교수님 약하신 거예요.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중3 때 서점에 가서 책을 훔치다가 그냥 가방에 다 쓸어 담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책을 갖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가끔 생각해봐요. 왜 내가 그때 책을 훔쳤을까? 몇 번 성공해서 그게 몇 번째 계속 그 아직도 기억나요. 잠원동에 서점이 있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거기를 가서 친구 한 명이랑 책을 주워 담았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그냥 그걸 훔치는 쾌감이 있었어요. 이 학생의 사연처럼. 그리고 몇 번 안 걸렸어요. 그러다 이제 또 갔어요. 서점에 이제 훔치러. 그래서 가방을 열고 책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누가 뒷덜미를 탁 잡아채는 거예요.
또 들켰어요.
그때 들킨 거예요. 몇 번째 들킨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감사해요. 그 아저씨께서, 그러니까 서점 직원이었겠죠?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저희 두, 이 새끼들 하면서 저희를 탁 잡고 어느 창고방으로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타자기가 있었어요. 타자기. 저 약간 타자기 공포심이 지금 있는데 탁탁탁탁, 탁탁탁탁 이렇게 치면서 경찰 조소하듯이 어느 학교야? 그럼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뭐 3학년? 몇 반? 뭐 하잖아요.
형사도 아니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너네들 다 죽었다고 이제 이 새끼들 이거 큰일 날 놈들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훔친 책을 쌓아놨는데 이만큼씩 되더라고요. 왜 훔쳤어? 그러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기억나요. 제 친구는 탁 팔짱을 끼고 제 친구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거의 안 계셨어요. 몇 달에 한번 오셨어요. 그 친구랑 저랑 절친이었죠. 그 친구가 한번 김치찌개를 자주 끓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다 팔짱을 끼더니 맘대로 하라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저씨가 이제 점점 제 친구의 태도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더니 그런데 제가 책을 읽지도 않을 건데 왜 훔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저씨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눈치를 채신 거죠. 좀 모르겠는데 여기 앉으라고 하더니 너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면 안 된다. 네가 이거 훔치면 이 책값 누가 내는 줄 알아? 여기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내야 돼. 이렇게 하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안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때 정말 나를 경찰서에 보내는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또 내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뭐 일탈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가 일탈일까요? 저 진짜 이 답을 교수님은 많이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죠. 이 주제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지금 살짝 드는 게.
그러니까요. 아까 그 말씀 들었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공부 못하는 애가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기준은... 솔직히 한번 묻고 싶어요. 보시는 부모님들께도 진짜 뭐 자사고 막 외고 막 이런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안학교라든지, 그러니까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학교 일반 학교에서 탈학교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혹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또래 아이들을 볼 때 우리의 선입견 편견은 어디로 가는가? 아마 전자는 많은 분들이 어머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저 담배를 필까? 그리고 다른 후자의 아이들한테는 저거 인생이 커서 못 되려고 저러나? 그 편견이 어쩌면 멀쩡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탈이다, 문제 행동이다, 아니다, 규정 짓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네.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일탈이고 뭐가 일탈이 아닐까? 뭐가 추억이고 뭐가 일탈일까? 너무 재밌는 말이잖아요. 추억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탈했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네, 현재 그래서 네, 내가.
네. 그런데 정말 일탈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추억에 빠졌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아까 그 책 훔쳤을 때 이야기가 네. 굉장히 저한테도 인상적이에요. 네. 그 서점 아저씨가 두 가지를 해주신 거죠. 네, 네. 하나는 야 인마 내가 너 이해해. 네. 내가 네 사정 알 것 같아. 네. 한쪽으로는 꽉 선생님을 알아주신 거죠. 회장님을. 네, 그렇죠.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네. 네가 이거 훔쳐가면 저분이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어른이 없으면 바른 소리를 듣기 힘들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꽉 안아주면서 너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정신 차리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이들은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만약에 혼자 힘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꽉 안고 그건 잘못된 거야.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를 강력하게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네.
사실 매년 이 10만 건 정도의 범죄가 10대 아이들로부터 일어난대요. 그 중에 6천 건 정도는 12세에서 13세 사이에 일어난다 그래요. 교수님 말씀으로 이어져서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해 행동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때리거나 네. 혹은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흉기로 협박을 하거나 돈을 뺏거나 네. 누군가의 신체와 심리적으로 큰 훼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이 아이들이 했을 때 우리 이 아이를 가해 청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해 청소년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 가해 청소년 아이의 일탈이나 이 범죄 행위는 단순히 어릴 때 해프닝이나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아이들 소년원 보내거나 위탁 보내거나 뭐 몇 호 처분 이런 거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수님? 이 가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부모의 어떤 고백, 노력 이런 거 이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 다 중요하지만 이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제일 중요할까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우선.
그렇죠.
내가 이해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다. 이런 거를 잘 예측을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현실감도 없고요. 네. 저는 한쪽에서는 이런 거를 강력하게 가르쳐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모가 됐든 뭐 교회가 됐든 법원은 그 기능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법원에 같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네.
판사님이 네. 막 쩌렁쩌렁한 소리로 가르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법원에서는 저걸 하는구나. 그런데 한편 이 아이들이 왜 회복이 안 되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일탈이나 비행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생애 초기요. 0세에서 1세, 2세. 이럴 때 부모님하고의 깊은 신뢰감을 쌓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예, 그렇다면 아이들의 세포가 기억하고 있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이런 소외감, 외로움, 아니면 결핍감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야 되는 네. 자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분들도 지치시겠지만
네.
아니면 이 공동체도 지치겠지만
네.
사실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이 그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일어나려면은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공부도 안 했잖아요.
네네. 네.
머리를 쓰지 않았잖아요.
네.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2년 내지 3년 같이 먹고 자고를 하든 여행을 하든 뭔가를 강력하게 같이 하는 활동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온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네.
예, 대한민국은 잘하고 있죠. 소년원에서 네. 지금 네. 한편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가정과 교회는
네.
또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혼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뭐냐면은 중고등부 지금 주일학교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3, 40대, 50대
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팀을 짜가지고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거죠.
네.
예. 뭐 공부방을 해도 좋고요. 간식방을 해도 좋고요. 예.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사랑을 주고 있다. 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 3년, 4년. 꾸준히 될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감동을 받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정말 학교도 나가지 않고 매일 어디 PC방에 가 있고 누군가의 돈을 훔치고 심지어 부모한테 욕설을 하고 이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분께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교수님?
먼저 얼마나 지쳤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 방법을 알았으면 금방 해결이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치고 이제 힘들고 그 학을 뛴다고 표현하잖아요. 내 자녀지만 정말 학이 뛰어지는.
재판에도 안 나오는 부모도 많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은 내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저희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자녀가 지금 나 사랑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자기 마음을 모르듯이 부모님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거 다 저희가 이해하고 그동안 힘드신 거 수고하신 거 다 알아드리고 한편 이제는 부모님들 당신들을 돌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상한 마음들 당신들이 부모님하고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네.
당신들이 먼저 사랑을 받아보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사랑을 받든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든
네.
네, 그럴 때 당신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네. 생길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많은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이들은 비행 일탈은 받아줘요, 채워줘요로 대신해줘야 한다는 강의 내용이 참 가슴 아팠는데요. 한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혹 아이들이 우울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비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실제 품행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 40% 정도는 우울증, 불안증,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마음의 병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받아달라고 또 채워달라고 외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